예, 아모스서의 내용과 구절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는 아모스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또 아모스서의 선포의 모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주변 6개국과 남유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발과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의 고발과 심판의 말씀이 개론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강론으로 해서 이제는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도래하는 이스라엘의 파국이 다섯 개의 환상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섯 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이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띄워주시죠. 예, 아모스의 시대 가운데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지도입니다. 예,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의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으시죠? 예, 파란 부분이 북이스라엘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색깔이 남유다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섯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략적으로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요.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그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첫 번째 그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대각선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해변 쪽에 남유다 앞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두 번째 이제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심판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왼쪽 위에를 올라가시면요. 두로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에 대한 심판이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대각선 아래로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또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란 나라가 있고요. 또그 아래 암몬이란 나라가 있고요. 그 아래 모압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섯 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가장 번성했던 때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많은 영토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우시야 왕의 시대에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영토를 회복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기에 있었던 그 영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변 6개국의 재고발과 심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북왕국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6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정형화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달자 구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전달자 구문이 처음에 모든 예언의 처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발 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한결같이 모든 8개의 나라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 몫에 대해서 죄몫 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 문구가, 정형화된 문구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구문, 내가 어떤 나라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어떤 나라에는 있는데 어떤 나라에는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 구문이 좀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내가 뭐뭐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뭐뭐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심판의 구문이 긴 데가 있고요. 짧은 데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결 구문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이 모든 이방에 대한 여섯 개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두로와 에돔에는 이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아모스의 예언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민족들마다 각각의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나 교회, 가정과 개인이 죄에 빠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보일 부정적인 반응을 지나치게 고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설교자 본인이 이미 타락하여서 세속화되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고 방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매주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얻어낼 수 없는 대단히 공허한 외침이 되어서 단지 말씀이 사변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 암이 있는데 암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기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복통약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인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공감대를 먼저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싫어하시는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표정들이 좀 밝으셔야 되는데 다들 너무 막 심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심판의 대상을 향해서 먼저 전하지 않고 주변의 열국들을 향해서 그들의 적국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물론 남유다의 죄악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나라들에 대한 그 이방의 그 죄악과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한 이후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뿐 아니라 이방 주변에 있는 그 6개국의 그 죄악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과 견주어서 남유다의 백성,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두를 모두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한다는 그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의 죄악상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의 죄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방인의 그 역사 가운데 담겨있는 그 스토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스토리로서 여겨지면서 적용하시고 또 삶 가운데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악의 고발과 그에 따른 심판의 그 메시지가 이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메섹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하면 어떤 나라를 떠올리는 것이죠? 아람을 지칭한다라는 것이죠.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날에 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들의 범죄의 키워드는 바로 잔인함에 있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은 동과서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 국가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왕국 초기에 설립될 때, 이스라엘이 설립될 때 동시에 설립됐던 나라들이 바로 아람하고 블레셋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늘 이 두 나라와 함께 오랜 적대 국가로서의 그것을 원수의 나라로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정형화된 표현이 모든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의 죄가 이미 충만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숫자 3이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이보다 하나가 더 많다라는 것은 이들의 죄가 넘쳐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서너 가지이기 때문에 3에다가 4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아, 똑똑하시네요. 예, 7이라는 숫자도 성경에는 완전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고 완전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페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페시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한 것으로 여기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범죄한 것만 패시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죄악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1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털 찾아들어 타작을 일라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철따자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m 정도 되는 널판지 모양 아래 날카로운 철이나 돌을 달아서 만든 타작기입니다. 아람은 우거진 수목과 향료로 유명했던 풍요로운 이스라엘에 속했던 길르앗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라는 것이죠.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해하고 땅을 황폐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왕과 궁궐, 아람 사람들이 이전에 살았던 땅, 이들이 길르로 추방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람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고대 근동 지역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불로 인한 심판을 모든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죄악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언은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 아수르에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잔인한 인권 유린의 행위나 인간성 말살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며 그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날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사건들이 많죠. 걸프전이나 유고의 내전, 소말리아 내전, 러시아와 체첸 사태를 우리는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힘을 지닌 자가 자신에게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더 큰 권세와 힘을 갖기 위해서 힘을 남용해서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가하는 이렇게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잔인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인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이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이 제약의 키워드는 노예 사냥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방백 중에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만 제외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아람과 동일한 것이죠. 동시대에 이 나라들이 건립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가사는 지중해 해안의 도시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지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들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노예 사냥을 주로 행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1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사로잡다라는 히브리어 사가르로 생명을 위협받고 도주하고 있는 피난민들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노예 사냥을 통해서 영혼을 강압적이고 거칠게 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블레셋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피종복국의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나치게 잔혹하게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람 왕의 가족들과 왕궁의 재물들을 약탈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서 이들을 에돔에 팔았습니다. 또 심지어 사네립의 침공 때 블레셋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팔았다라는 것이죠.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은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결과 심판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체 3세가 주전 734년에 가사를 침공하여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또 주전 701년에 에그론과 아스글론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게 되어서 사네립 왕에 의해서 또 패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블레셋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짓을 가리킵니다.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갑질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또 기업 CEO들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군조직의 계급에 의한 또 횡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행위가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근데 기업에 가서든지 아니면 나의 사업장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고 가야 되니까 주일날 누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나 사회생활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그들의 복지를 해치는 일들이 있다면 속히 중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죠. 두로는 바로 베니게의 수도입니다. 이들의 죄악의 키워드는 언약을 위반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두로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또 대표적인 무역도시였습니다.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 돈을 가지고 용병들을 사가지고요. 군사적인 힘을 키웠습니다. 많은 무역거래를 통해서 다른 도시와 나라들을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면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위험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힘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힘이 주어진 다음에 그 권력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마음껏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왕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왕은 교만이 극에 달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자긍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였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예, 두로는 이스라엘과 형제의 계약을 맺은 화친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쌍방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두로 왕 히람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동맹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두로 공주 이세벨이 결혼하여서 또 이 동맹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두로는 이 언약을 파괴하면서 인신매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이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서 두로는 노예 상인으로 아주 악명 높은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탐욕에 의해서 상호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인격체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영혼들과 그 국가의 모든 계약을 존중 여기지 않고 상업적인 물품으로 간주하여서 매매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상호 언약을 통해서 우호 조약을 맺었던 국가나 민족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서 쉽사리 조약을 파기해버리고 적대관계로 돌아서는 외교적인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강대국들 중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동맹국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벌이거나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일들이 뉴스만 틀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 간에 혹은 개인 관계에서 이러한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힘으로 강탈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삶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로는 주전 322년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됩니다. 약 3만 명의 백성들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은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것, 언약을 이기는 것에, 어기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는 바로 에돔입니다. 이들의 죄악의 키워드는 바로 형제에 대한 분노입니다. 에돔은 유다의 남쪽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돔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에서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로 이 두 나라는 형제 국가의 관계였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형제국인 에돔을 침략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 진영이 자신들의 나라를 통과할 때에 이를 방해하여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아모스서 1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맹렬한 화와 끝없는 분을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품는 것. 한 나라가 형제 나라에게 지속적으로 노와 분을 잔인하게 품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영혼이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대시하고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며 화를 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에돔이 이스라엘에 의해 오히려 더 자주 공격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뭐가 있는 것이죠?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죠. 에돔은 오랫동안 종속되어 괴롭힘을 당한 원한을 대갚을 그 기회를 호시탐탐 계속해서 노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에돔은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기에 유다를 치고 유다 백성을 약탈하고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오랜 시간 어떤 대상에게 원한과 원망과 저주를 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일 뿐 아니라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싫어하면 닮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된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관계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미워하는 마음들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잊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가 바로 암몬입니다. 이들의 제약의 키워드는요, 바로 욕망에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야만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암몬의 조상은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 어디를 봤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욕망이 계속해서 민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암몬 족속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인척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기를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시에도 그 암몬 족속을 피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에돔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 길르앗 지역을 계속해서 침공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1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요단 동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암몬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쟁 중에 길라 사람들의 아이벤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보복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한민족의 근본이 되는 뿌리까지 제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조차 상실해버린 야만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나라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들의 이 죄악의 키워드는요, 바로 사악함에 있습니다. 바로 악랄함에 있는 것이죠. 모압은 암몬과 에돔 사이에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압은 암몬의 형제국이죠. 당연히 이스라엘과는 그 뿌리가 같은 나라입니다. 롯이 그의 큰딸과 동침하여 낳은 모압이 시조가 된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2장 1절 하반절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에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뼈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였을 때 바로 모압왕 메사가 에돔왕의 유골을 취하여서 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불태워서 벽에 바르는 그런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는 반인륜적인 죄로 극악하고 대단히 필연적인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끼리 행하였던 그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 상호 간의 죄악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열방의 죄악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아방 발락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 당시에 복술자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는 일을, 이 악랄한 일을 행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실패하자 발람의 꾀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만들어서 바알볼에게 가담하게 해서 영적 우상 숭배의 간음을 행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예언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자체적인 몰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음란을 통해서 영적인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악한 모략으로 괴롭히고 약탈하고 방해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 6개국의 죄악과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 역시 이 죄를 중하게 보고 계시고 이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 대부흥사가 있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어떤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성은 너무나 심오하고 강하여서 오늘날까지 해마다 그의 업적에 관한 논평과 저술이 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러한 명성보다 영어권 세계에서 가장 지적이고도 영적인 신학자요 대부흥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생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더라면 그리스도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의 모든 전력을 다 해왔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매사추세츠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뉴 잉글랜드 지역은 전역은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회복과 거짓 종교, 즉 이단의 계멸을 주장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그를 통해서 역사적인 대부흥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죄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문은요,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설교문이 되어서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 설교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영원히 떨어질 죄인들의 위급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단순히 죄인들에게 임할 형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적 부흥의 길을 안내하였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불신자들은 아직 지옥으로 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지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긴다. 이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혹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안심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자신의 거짓 종교적 감정 상태에 속지 말기 바란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구원의 확실을 안겨다 줘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를 집어 쳐넣으려 벼르고 또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죄를 행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다라면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죄를 행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높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압박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아이멜렉 대제사장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거짓말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이것을 보고 사울왕에게 아이멜렉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한날에 높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 소와 나귀가 다 양까지 다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의 공동체에 찾아와서 지나갔던 그 노베 사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전해줬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높 땅의 제사장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었던 이유는 바로 나의 탓이로다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였던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을 대표로 한 아비아달에게도 회개를 용서를 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본인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끔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에 대한 파급효과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결과를 맞이하여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되자 이 이후의 삶의 다윗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늘 피해보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삶을 버텨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점검하고 철저한 전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 관계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 또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저질렀던 그 대상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용서와 회개, 또 그리고 스스로의 용납 가능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의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변화되고 이 변혁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고 나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쁘게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대하게 된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설교를 끝낼까요? 아니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으시겠습니까? 반대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 여섯 개의 나라의 제약이 바로 나의 제약이고 우리 공동체의 제약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녀석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한참 이제 성장기라서요.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장통 때문에 발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아빠인 제가 가서 막 밟아주는 거죠.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덥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자고 있는데 아내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꿈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교회 성도들이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보다 더 표정이 지금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련회가 끝나기 5분 전에 어떤 한 과거에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 앞에 나가셨대요. 앞에 나가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거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꿈을 꿨다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꿈의 내용들을 모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뭐 언제 끝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서울교회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독대하여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